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교과는 제14과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함.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이번 한 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상호 관계에 있어서 책임과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인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바울이 직접 쓴 부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어 했는가? 그가 강조하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마지막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복음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제일 처음 주제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손으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갈라디아서의 맺음말과 또 다른 바울 서신의 맺음말 사이에 어떤 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의 맺음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항상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특정 개인들에 대한 안부를 꼭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당부가 있어요. 그리고 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축도가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바울 서신이 갖고 있는 맺음말의 공통된 모습,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맺음말은 이런 바울 서신의 공통점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개인적인 안부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개인적인 안부가 없을까?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처음부터 전통적인 감사와 찬양이 생략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에 소원한 관계로 인해서 개인적인 안부가 빠져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다 대서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에도 대서자가 있죠. 이 바울 서신에는 다 대서자가 있는데 보통 바울 서신이 이제 완성된 다음에 붓을 들고 직접 간단한 말로 서신을 끝마치는 방식.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그 상황을 굉장히 염려한 나머지 대서자의 붓을 받아들고 다른 경우보다 더 많은 말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왜 상당히 여러 절들을 할애해서 마지막으로 그가 갈라디아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는 이 갈라디아 신자들이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도록 다시 한번 호소하지 않고서는 붓을 놓을 수 없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큰 글씨로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핍박으로 인해서 손이 아마 불구가 되었거나 또 천막 제조하는 그일 때문에 손이 굳어져서 글씨를 제대로 쓸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시각 장애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두 견해는 다 가능하겠지만은 바울이 큰 글자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시각의 장애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좀더더 합리적인 이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갈라디아서를 직접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신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에서 돌아서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육체를 자랑함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외면적, 형식적 종교가 아니라 내면적이며 또한 영적인 종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속에는 이런 기독교의 본질과 관계된 내용이 함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외면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종교의 외적인 형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일까? 왜 할례를 강요하는 것일까?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대답은 첫째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기 때문이며 또 육체로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핍박을 면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종교적 형식주의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외면적인 것인가, 내면적인 것인가? 바울은 외면적, 형식적 종교가 아니라 내면적, 영적 종교라고 한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할례당이죠. 이렇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어디에다 두고 있다는 뜻입니까? 외형적인 것에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례에 두고 있다. 할례는 외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 종교가 어떻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까? 왜 바울은 기독교의 본질이 그렇게 할례 같은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면적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할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외형적인 종교이면 안 될까요? 만약에 기독교가 이런 외형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그 종교는 어떠한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소위 형식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교가 어떻게 형식주의적인,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했는가, 그 형식적 종교의 현상이 무엇인가를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서 다시 한번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종교적 형식주의는 역사를 통해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중세 교회도 그랬고 또 현대의 수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교회에는, 이런 종교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메마르고 둔하고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는 진실성이 없고 또한 내면성과 거룩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성과 내면성과 거룩성에서 떠난 교회들, 아무리 겉모양이 우아하고 번듯하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종교 안에 진실성과 거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종교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형식주의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관찰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교회 안에는 이런 형식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 내면적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매우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 보고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들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외형적인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종교적인 모습은 우리의 내적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언제나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십자가를 자랑함.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기억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기독교의 본질과 관련된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냐.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까? 후자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누가 이루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일종의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꽤 익숙한 소중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십자가, 우리에게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상당히 익숙하고 소중한 상징으로서의 그 십자가는 바울 시대에 어땠을까요? 사실 십자가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죄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내 죄의 그 심각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늠할 수 없는 크기를 느낄 수 있을까?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십자가는 매우 혐오스러운 것이었지만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자신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기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무턱대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싶다고 해도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내게 무엇을 의미하길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 사실 십자가는 인간의 본색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부끄러움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없는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자신의 그 허물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종교, 십자가를 기피하는 종교는 내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종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간 것은 너무나 무엇하다, 부끄럽다. 결국 그 종교는 어떤 종교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형식주의적 종교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십자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깨달음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무엇 되었다? 구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행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모양을 내는 종교가 아니다. 그 종교는 육체를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다. 내가 한 어떠한 행위를 자랑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 그 종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교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종교다 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새 창조를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바울의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무엇만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새로운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창조물은 할례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무엇이 새로운 존재가 아닌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새로운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할례와 무할례는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 종교, 또 무할례로 대표되는 이방 종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이방인이 된다는 것 혹은 유대인이 된다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좀 더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로교인이냐, 재림교인이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새로운 현실, 예수님과의 결합,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교회에 내 이름을 등록했다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교나 교파나 신조나 그것 자체로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여기에 새로운 창조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새로운 상태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위대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이 신앙의 위대한 정신은 종교 자체의 그 허망함을, 그 무의미함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모든 관록과 업적과 행위와 헌신까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종교, 그것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볼 수 있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교의 위대함이 숨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새 창조와 그리스도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죠. 바울은 지금 새 창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새 창조와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취하여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새 창조입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경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신적 행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의 새 창조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 우리가 이 맺은 말 속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바울의 언급입니다.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그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스티그마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스티그마, 오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 이 스티그마는 신분 표시로서 주인이 자신의 그 휘장으로 종들에게 낙인을 찍었던 풍습에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티그마가 찍혀 있으면 그것은 이 사람이 노예나 종이라고 하는 사실, 그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몸에 바로 그 스티그마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스티그마는 종의 표시였고 노예의 표시였는데 바울이 자신의 몸에 갖고 있는 그 표시는 역시 무슨 표시인가 하면 노예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표시인데 누구의 스티그마인가, 누구의 흔적인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예가 자기 몸에 찍혀있는 그 스티그마, 그것은 매우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흔적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용어를 사용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이었을까요? 이것은 육신의 할례를 통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흔적은 그의 삶을 통해 얻어진 상흔들이었습니다. 핍박과 곤경으로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흔적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동행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고 또한 지울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의 교과를 우리가 요약한다면 진정한 종교는 외적 행위가 아닌 내적 상태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의 생애는 믿음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점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게 될 것이다. 심령이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축복이 이르러 온다. 진정한 종교는 외적 행위가 아닌 내적 상태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급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안교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 mansion that's prepared.